살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또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정부에 등록된 240분 가운데 이제 살아계신 할머니는 17분입니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를 돕는 단체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위안부 운동 자체를 훼손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나오 계시죠?
네.
네. 힘드신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기억 연대 측에서 연락이 온게 있는지요?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윤미향 당선인이 찾아와서 만나셨을 때 소동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아니, 갑자기,
예.
그러니까 제가 놀랬어요. 이래서, 오더미로 꿇어 앉아가지고,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하는데, 뭐를 용서를 해달라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래 앉아, 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가져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뭐를 다른 거를 보니까 엄청나던구나. 그거는 검찰청에서 다 하겠지. 내가 조만간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느라고 이랬습니다.
예. 사진 가지고 소동이 좀
아무
있었다고
소리도 안 하고.
들었는데요. 예.
아니요. 그건 이제, 그래서 내가 조만간에 날짜를 재가지고 기자회견 할 테니까 그때 오느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이래 와가지고 이러냐고 하고 뭐라고 하고 그 하니까 그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윤미향이가 한번 안아달라 그럽디다. 그래서 저는 저 생각입니다. 뭐냐, 이게 마지막인데 안아주지 해서 제가 안았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30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또 제가 나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너는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안았을 적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 이제 아들이 돌아서 나와서 막못 찍으려고 하니까, 그뭐 찍었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갔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후원금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제대로 돈이 쓰이지 않는다고 보셨던 사례가 더 있는지요?
저는 돈에 대한 거는 모릅니다. 그렇게 가니까 자기네들도 주관하고 이래 가니까 거기서 돈을 써준다는, 뭐, 한번 이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가있지. 제가 그 어디 썼는가 보면 그런 거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예.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녀상을 지킨다고 그 여자분들인데, 여자 학생들,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부녀자들인데. 그 차원 데 거기서 소녀상을 지킨다는 그것도 소녀상이 시작하면, 데모를 시작하면 이걸 전부 다 철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걸 막 철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이래, 이러노, 이래 하지 마라. 그러고 제가 그때도 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줬는 것 같아요. 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밥도 안 먹나, 너희는 밥도 안 먹나, 그러면서 주니까, 그뭐 학고가 하나 있는데 그 학고다가 넣는데 그게 무슨 학고인지 몰랐습니다.
예. 30년 동안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과 활동을 해오시면서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얼마가 모였다,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문을 놓고 다른 사람이 썼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견문은 할머님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건죠?
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제가 삐딱삐딱하게 이력서 썼습니다. 그래서 옆에 딸이 있으니까 요대로 똑바로 좀 써달라 하는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내 나이 돼 보소. 그게 똑바로 써주는가? 그런 걸 가지고 탈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할머님의 회견을 계기로 위안부 관련 활동 자체를 평가절하하거나 심지어 위안부의 역사적 존재 자체도 부인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 사람들이 뭐를 알면 자기네들 한 분이라도 그 나와가지고 보면 알 텐데, 그러면 저희들이 본인이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본인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어때든지 저는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위안부 운동 자체를 폄하하고 또 역사적 존재를 부인하려는 세력들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도 않고 밤낮 30년을 위안부 문제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니 뭐를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 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르고 그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한 차분대가 앉아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앉아가지고 외치는 거, 그거는 저는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뭐를 무엇이다 하는 걸 알아야 이 학생들을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차분대에 앉아가지고 또 돼지통 털어가지고 가져오면 그걸 받고 했습니다. 그게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 혹시 어제 회견에서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못다 했는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그 모든 분들께 제가 미처 그거를 생각지 못했는데 어젯밤에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제가 써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제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 영원한 선물. 나무는 나무인데 크지도 작지도 않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나무. 꽃은 피지 않지만 잎은 푸른 잎으로 아름답지만 풍기는 자세와 보일 수 있는 모양은 고귀하면서도 가날픈 모양. 현대도 아니고 조선의 역사적인 나무이면 향기도 거룩한 아카시아 향기로 조심스레 풍기는 역사적인 위안부 나무입니다. 한 그룹 한 그룹 세계 평화와 사랑으로 세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용수 드림. 2020년 5월 25일, 제가 이거 밤이었습니다.
예.
밤에 12시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하니 그 기자회견이 보통 기자회견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제가 영원히 잊지 마세요 하는 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2시까지 이것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 또는 정의연 측의 입장도 연결이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 안의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직을 맡은 의원이 윤 당선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면서 책임론을 언급한 겁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직후에도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오늘 고위 전략회의를 마친 뒤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당 차원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지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하란 건데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윤 당선인의 소명과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8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1994년 5.18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광주로 갔던 공수 대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불렀습니다. 당시 기무사령부의 비밀 문건에 그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1994년 11월 작성된 기무사령부 사찰 문건입니다. 5.18 검찰 수사 직전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부하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정 씨는 5.18 수사는 형사처벌까지 갈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며 당시 지휘 관계를 명백히 밝혀달라 그리고 유리한 진술을 당부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공식 지휘 라인이 아닌 전두환, 정호용으로 이어진 비선 라인 조사를 의식한 겁니다. 당시 여단장들은 출동 날짜를 서로 잘 맞춰 꼬투리를 잡히지 말자. 또 나라가 몽유병 환자처럼 병들어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우식 7공수 여단장은 출동 시각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등 기록 변경까지 지시했습니다. 반면 집단 발포 당일 시위대와 대치했던 안부웅, 이재원 당시 11공수 대대장은 지금 와서 급하니까 찾는다며 있는 그대로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재원 대대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앞서 88년 광주 청문회 때도 비슷한 모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대비해가지고서는 뭐 여권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회합이 있었어요. 공평동 그 민정당에서인가? 공평동 그 한신백화점 뒤에 그쪽에 한번 내가 갔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검찰이 풀지 못한 발포 명령, 헬기 사격 등은 이런 말 맞추기와 기록 조작 탓이란 지적입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12.6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전 부장 측은 JTBC가 보도한 당시 재판의 녹음 파일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신군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등 공판 조서가 왜곡돼 있다며 내란 음모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고기 사드시는 분들 많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삼겹살인 줄 알고 샀던 건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거였고, 국내산 소고기라고 했던 건 수입산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이렇게 속인 업체 세 곳을 적발했습니다. 무려 5톤에 달하는 양을 몰래 숨겨두고 병원이나 마트에 납품해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고기 포장 처리 업체입니다. 판매를 위한 고기들이 깨끗이 포장된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유통기한이 최대 2년까지 지난 삼겹살과 등심이 담긴 박스가 발견됩니다. 상자 400개, 무게로는 5톤에 달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하면 2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지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제보를 받고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이런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원료 거래 내역 서류도 없고 대장균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돼지국밥과 뼈 해장국에 넣을 고기도 3년 동안 검사 없이 음식점에 판 업체도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고기들을 모두 폐기하고 적발된 업체 3곳의 대표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4년 전 강정호 선수의 음주 사고 영상입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 했던 강정호 선수는 최근 프로야구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요.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예상보다 가벼운 1년 실격 징계를 내렸죠. 싸늘한 여론 속에 강정호 선수를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자칫 큰 사고를 낼 뻔했던 차량의 운전자는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강정호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선 세 번째 음주운전이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엔 메이저리그 소속이라 징계를 피했는데 다시 국내 리그로 돌아오겠다는 강정호에게 KBO는 1년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현재 규약대로라면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할 수 없지만 처벌이 강화되기 전 일어난 사건이라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빠르면 내년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야구 팬들은 화가 났습니다. 미국에 머문다며 소명 자리에도 나오지 않은 선수에게 KBO가 관용을 베풀었다는 비판과 함께 강정호를 야구계에서 퇴출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KBO 총재가 앞장서 클린 베이스볼 구호를 외쳐온 게 무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정호를 품거나 내보낼 결정권을 가진 키움은 선수 측 입단 요청이 없어 아직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8개 구단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강정호를 영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여의도. 굿바이 여의도.
예. 굿바이 여의도면 국회를 떠나는 사람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사흘 뒤 떠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사흘 뒤면 끝납니다. 21대에서 낙선한 의원들 선거에선 졌지만 계획이 다 있다고 합니다. 낮에 제가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JTBC 뉴스온에 출연을 했고 상당히 바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번 주는 이제 임기 말이라고 해서 예. 어떻게 많이 찾든지 31번 출연을 했습니다.
스케줄 관리도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사력을 다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31번이요.
예.
박 기자보다 많네요.
저는 일주일에 4번 출연을 예. 하는데 양보다 질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라디오까지 다 합쳐서 박지원 의원은 31번.
방금 그 얘기는 박지원 의원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질이 중요한데 이 질이
예, 당황했네요. 예, 예. 이어가시죠.
아무튼 라디오까지 합쳐서 30번 넘게 박지원 의원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의도 떠나는 소감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은퇴했느냐. 저는 아니다. 영원한 현역 정치인으로서 제가 DJ로부터 받은 지식, 예. 경험, 이 경륜을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정치 논평,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를 4년 경험한 이철희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꼭 방송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청자들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로그램 기획, 섭외까지 끝났다는 얘기까지 방송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대부분 익숙하고 뭐 전문성 있는 분야로 돌아가는 경우가 눈에 띄기는 합니다. 회계사인 최입의 의원은요,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고 조훈현 구단으로 더 익숙한 조훈현 의원도 바둑계로 돌아가서 이를 도울 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활동을 하겠다, 전문 분야에 매진하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법사위원장 맡았던 여상규 의원이 과일나무 심고 기르는 농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농부가 아니다?
네, 본인 목소리로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트랙터까지 막 사가지고 농사 짓고 이런 큰 땅은 전혀 아닙니다. 그 의사 충고에 따라서 그렇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산책을 한다. 그런 기분으로.
네, 여상규 위원장 4년 전 당했던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여전히 통증이 있는데 농사일에 집중하다 보면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재활치료인 셈인데 여 의원은 문제의 이 패스트트랙 사건 때부터 법사위원장이었죠. 희한하게도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이 심했을 땐 정작 통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예.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통증을 덜 느끼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를 좀 그렇게 뜨겁게 끌고 가거나 뭐 좀 그러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통증이 안 느껴졌다. 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 쳤던 호통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호통위원장으로 유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집중을 많이 해서 통증이 없었다고 설명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탁 PD. 돌아온 탁 PD.
예. 탁 PD 누굽니까?
예,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얘기입니다. 대통령 행사기획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비서관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 돌아오게 된 셈입니다. 다만 과연 그동안 청와대 떠나 있던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 사직하고 나서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특히 얼마 전 광주에서 열렸던 5.18 40주년 기념식도 담당했습니다.
네, 아무튼 돌아오게 되면 이번에 승진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직할 때 탁 전 행정관이 과거에 쓴 책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책이 왜곡된 성인식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청와대 근무가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탁 전 행정관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런 취지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나가고 싶고 나가겠다고 했고 계속 나가려고 해왔다. 그리고 의전비서관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예. 의전비서관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전비서관이 제 자리가 아니다. 1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자리가 됐습니다. 예. 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외교의전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많이 임명됐던 자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외 없이 외교관 출신이 임명이 됐었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두 외교부 출신이 아니었던 점이 눈길을 끌긴 합니다. 탁 내정자가 외교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는 앞서 의전비서관이 아닌 다른 자리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청와대의 선택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두 개네요?
예, 오늘 두 개 준비했습니다.
예, 박 기자가 얘기했지만 양보다 질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저희가 앞서 유효한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추워지고 있는 남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계절이나 뭐 기온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짚어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19가 잦아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반구의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총 확진자가 37만여 명으로 세계 2위 발병국이 됐습니다. 페루, 칠레 등 남미에서도 확산세가 거센데요. 대륙별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를 볼까요? 남미 지역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시점을 주목해서 보면 지난 3월 남반구는 가을이 오던 때죠. 이때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최근 인도의 한 연구소에서 일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온과의 상관관계가 85%나 된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건 인도의 두 도시만 본 결과입니다. 해당 연구진도 기온과 습도 같은 환경 요인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현재로서는 더운 날씨와 바이러스 활동에 직접적인 관계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밀접, 밀집, 밀폐된 조건이 되면 여름철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선이네요. 내일 날씨도 알려주실까요?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습도를 보시면요. 오늘 내린 비로 인해서 이 중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습도가 높은데요. 여기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해상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는데요. 이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24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